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가 다른 이방 세력과 똑같은 심판을 받고 똑같이 궁궐이 불살라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를테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아모스 읽을 때 아모스 1장 2절도 보시면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정통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정작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방 세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방 민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죠. 물론 차이가 있어요. 1장을 보면 이방 나라들은 일종의 자연법, 도덕법,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기준에 미치기는커녕 다른 이방 나라 수준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읍,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 민족만 못하다. 이것은 얼마나 참 애석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받는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권은 누리고 은혜는 받았다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 은혜에 부응하는,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내 기대에 부응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거 안 된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오늘 아모스 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안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은을 얻기 위해서 의인을 팔고,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잘것없는 이익을 위해서 진실과 정직을 무너뜨리는, 신 안켈레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팔아먹는, 그러니 사실 이것은 이미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이기는 것이 최고다,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그리고 부자지간에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자기 욕망을 통제할 줄 몰라요. 어떤 부끄러운 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마신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거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모른다, 불쌍한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그거는 병든 신앙입니다. 자본주의 문화에 너무 교회가 깊이 병들어가지고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늘 좋아하는, 그거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배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그것이 성숙한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병이 들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시는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이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일곱 족속, 정말 너무 힘이 센, 너무 큰 성읍에서 살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정말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거대한 성읍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죠.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실인이더라고. 나실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나실인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은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사명 위해서 산다고 하면 네가 것이 뭐 그러냐 하면서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아주 짓밟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이 사람들은 나실 사람을 포도주 마시게 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의 재미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빨리 다른박질 하는 자, 강한 자, 또 용사, 활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을 타는 자,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 이런 것은요, 다 당시 이 세상에서 그 아모스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전쟁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거든요. 이 싸움 잘하는 능력 그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선지자나 나실인은 우습게 여겨도요. 이런 사람 달리기 잘하고 강하고 용사 활 가지고 말 타고 뭐 여하튼 두려움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무거워가지고 이게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얼마나 좋아요. 그야말로 돈다발인 거예요. 그 이 시대 사람들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수레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죠. 우스운 그거 아주 우스운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도요 벌거벗고 도망하는 이 중동 사람들은요 벌거벗는 거 엄청 싫어해요.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그 이 사람이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벌거벗고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도요 선지자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을 타는 싸움 잘하는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시대거든요. 우리 시대도요 나시림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나시리는 놀려먹고 그런데 진짜로 뭔가 성공하고 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여튼 좋은 학벌 그 뭐 돈 잘 버는 직업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들면 그렇게 돼요. 교회가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응답하며 사는 삶보다 세상에서 더 평안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이 병이 들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니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나실인 그것 별거 아니라 그러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그런 직업 그런 일 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한가닥하고 세상에서 어디 가나 대접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세상의 우러름을 받는 사람 되면 좋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면 좋을지 이런 거 우리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한 용사, 활을 가지고 발이 빠르고 말도 타고 그러면서 막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뭔가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세상에서 우러러볼 만한 사람 되면 그거는 자식 잘 키운 거다. 그러면 아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사는 것은 오히려 방해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보라 그러시는 거죠. 너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뭐 대단하지 않게 그렇게 여깁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박수갈채 보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선지자처럼 사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러운 인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짐,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를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 다 포기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 하는 그 나실인으로 사는 것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정말 더 귀하고 중요한 삶인지 잘 분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